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목하여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또한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때로는 아픔이 없고 여전히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또 하나님 다가올 허락하실 새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경북대 총장으로 일하셨던 박찬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나눌까 싶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아주 정말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요. 이 박 교수님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자신도 또 사실은 그렇게 머리도 안 되는 자신을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얼마나 하기 싫었던지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시골에서 대도시로 유학을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진주로 가기도 하고 산청이었기 때문에 대구로 가면 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자식 한 명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를 이제 이 교수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을 했는지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1학년 첫 학기에 이제 1년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이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이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이 꼴찌라는 이 성적표를 도무지 내밀을 수가 없어서 이 박 교수님이 그때 성적 조작을 한 겁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작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적당히 성적을 올렸어야 되는데 1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68등에서 1등. 아, 이건 천지가 개벽을 한 거죠. 예.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도 그 당시에는 뭐 보통 학교라고 불렸는데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는데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이제 자랑이 된 겁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봬. 이러면서 이제 자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야,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하면서 당시 자신의 집은 동네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는데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진도가 나가면 이제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버지하고 이실직고를 하려고 아버지하고 이름을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달려 나갔는데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겁이 난 자신은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면서 참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자신이 달라졌다고.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때부터 17년이 지난 후 자신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또래의 아들을 둔 그 시점에서 이 박 교수 나이가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어머님 앞에, 아버님 앞에 선 겁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자신은 아직도 정말 아직도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사랑은요 늘 부족하고 변질되기 쉬운 사랑입니다. 아무리 너 없이 못 살아, 너 죽으면 나도 죽을래, 남녀의 사랑이 불꽃 같아도 그 사랑 역시 곧 세월 앞에 왜곡되고 그 사랑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상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나마 부모의 자식 사랑이 조금은 덜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박찬석 교수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올해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사실은 조금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조건적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불완전하고 상해버리기 쉬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단호한 심판의 말씀과 함께 이 은혜를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니까요 훨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더 깊이 마음에 담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 더 익숙할 텐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존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프게도 오늘 한국 사회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각종 통계조사가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살률 세계 1, 2위를 다투고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바닥권인, 그러다 보니 지난주 통계에 이런 발표가 났더라고요. 인구 성장률 드디어 0%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망, 연간 사망하는 국민의 인구수와 출생하는 인구수가 드디어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내가 싫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누군가를 기뻐해주고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정말로 살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맛나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귀한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된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죄란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태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웠던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 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아,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이 닥칠 것을 선언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지켜줄 것 같은 주변 열강,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여전히 그들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주변 열방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알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진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인간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발부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요약하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쾌락, 명예, 권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일 것입니다. 이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행복한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도 주님을 배척하여도 그들과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곧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곧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12절 말씀에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만한 자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자, 자신에게 끝까지 신뢰를 두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데 여기서 남은 자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흥분하시는 걸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부,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생명을 덧입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였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이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기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마침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는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한 회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구별하여 친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길로 걸어갈 때 여전히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바냐를 통해 그 심판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덮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들의 죄에 대하여는 사랑 안에서 침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외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상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외친 선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존감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내가 아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기도에도 응답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한창 사춘기 때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이 어딨냐 그러니까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좌에도 엄마, 우에도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 엄마가 함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장소 개념이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다스리시고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땅, 그 관계,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불완전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불완전하죠.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데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인데 죽음이란 과정을 지나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실은 공사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 아직 이것밖에 안 되나. 자신을 향해서 자책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며 정죄하기에 앞서 나도 상대도 늘 공사 중인 지어져가는 인생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인생들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서로의 약함을 채워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영광 가운데를 점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은 남은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반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구약의 요한복음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말씀이라 불리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죄의 투성이인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신비이죠. 아니,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지금도 듣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그분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사실 그러고 싶어도 아니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모든 죄와 불의와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자들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죄에 져서 멸망할 자들처럼 구차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땅을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이 생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자로 삽니다. 그 삶이 대단히 피곤하고 갈등이 됩니다. 왜요? 늘 두 세계 사이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두 세계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길은 결국 죄에 져서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는 멸망의 길이요. 또 다른 한 길은 죄를 이기고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산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다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이 은혜인 것은 내가 그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에 아무런 공로와 자랑이 없는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과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 치르신 대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공허와 그 허무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뒤틀려진 관계를,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다시 한번 시인과 촌장의 노래 하덕규 씨의 풍경이라는 곡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회복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회복의 은혜입니다. 19절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으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확인도장을 찍으십니다. 누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나 주가 말한다. 한번 뱉으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다가올 주어질 허락된 또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예와 그 칭송을 되찾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하실 이 궁극적인 영예와 칭송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놀랍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주어질 다가올 그 날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뻐해 줄 때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부산 태종대에 세워진 조각상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태종대에 갔을 때 이 조각상을 봤어요. 근데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기사를 읽다가 이 조각상을 세운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종대 가보신 분은 또 부산이 고향인 분은 뭐 자주 가보셨겠지만 태종대는 투신 자살지로 유명했습니다. 자살자가 너무 많아지자 부산시는 전뢰진, 이름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분이 홍익대 명예교수님이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조각가십니다. 이분 작가에게 의뢰해서 태종대의 인자한 어머니가 딸과 아들을 이렇게 품에 품고 있는 모자상을 세웠습니다. 이 모자상을 세우고 난 이후에 자살자 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그 모자상을 보고도 떠올릴 부모가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조차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전부를 주고 산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잃어버린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덧씌워진 짝퉁 존귀함 말고 진짜 너의 가치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약속된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다가올 새해도 주님과 발묶고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